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지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잊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주셔서 행길과 같은 마음,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주님께서 옥토로 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기원문으로 읽은 시편 133편 말씀과 설교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하는 한 이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사이좋게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고. 육신의 형제건 믿음의 형제건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화목하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이상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이상 이건 이룰 수 없다 하고 이 이상 이건 이룰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우리 남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 남 가리키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첫 두 아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이 동생을 살인하고만 추악한 참 악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쌍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첫 형제 이야기는 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2대 계명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특별히 교회에서부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원칙 이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잘 그려놓으신 거예요. 해결책이 뭔지 주님께서 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봤듯이 창세기 3장은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혔고 생명나무 주위에는 그룹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도 삶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동침해서 아들 가인을 낳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자손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2절서부터 5절을 보면 두 아들은 자라서 형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 가인은 땅의 열매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초태생, 처음 난 것, 그것과 그것의 기름을 드립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어떤 성경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찮게 여기셨다. 또 어떤 성경은 반기시고 반기시지 않았다. 어떤 성경은 기뻐 받으시고 열납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가? 아벨은 제물로 양의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알듯이 번제와 소제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동물이냐 식물이냐 고기냐 곡식이냐 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시지 않았는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추측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제물로 동물 가운데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첫 것으로 드렸고 그것들 가운데 아무 부위나 드리지 않고 기름 부위를 가장 맛있는 부위를 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아벨은 생축 중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드렸다. 반면에 가인은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린 것 같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드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이 설득력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밝히시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추측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모르겠으면은 여쭈어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5절을 보면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오만 불손한 태도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6, 7절을 보면 가인의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먼저 온유하게 질책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끈질기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얼굴 낯을 듣지 않는 것을 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대부분 영어 성경 네가 잘했으면 어찌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의역한 성경은 네가 옳게 행했다면 내가 받았으리라. 우리가 많이 보는 NLT 성경입니다. 이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엎드리느니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쭈그리고 앉느니라. 여기 선을 행치 아니하면 대부분 성경에 따라 다시 번역하면 네가 옳게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너에게 들어오려고 네 마음 문에 엎드려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 않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다는 얘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네가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라. 네가 올바로 옳게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진을 치고 거기 죽치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은 쑤시고 들어와서 너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죄라는 단어 처음 나옵니다. 물론 죄라는 개념은 창세기 3장에도 있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아담과 이브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든지 처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원천적인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7절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나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너는 그 전에 네가 죄를 진압해야 하느니라. 다스려야 하느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리치실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랑의 권면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은 말하고 그 다음에 들로 나갔다 그 다음에 죽였다 100%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의 아우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하면 될 것을 꼭 아벨 앞에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 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범죄의 끔찍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건 모르지만은 둘밖에 없는데 자신의 형제를 쳐 죽였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또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거는 시기 때문인 것 같다. 질투 때문인 것 같다. 좋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은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수도 없이 본 말씀인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의 요지인지. 사실은 201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인내하시며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듯이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질문이고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물으시는 질문도 아니고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와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나이까 하고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악을 보시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보고 계십니다. 가인이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나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한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수 갚아주는 것은 죽은 자의 근친, 가까운 친척이 하는 것인데 죽은 아벨의 최근친은 자기를 죽인 가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했다고 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은 아벨의 보수자가 되셔서 원수 갚는 자가 되셔서 가인을 징치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인으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소산이 없다. 농부인 가인에게 합당한 벌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가인은 자신을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지만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13, 14절을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자신의 죄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조금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당하는 것을 면케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더라. 노 원어 표현을 보면 방랑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다시 한번 저주받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리고 평생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지 않을 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평생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지만은 그러나 평생 헛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예전서부터 보면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저기에 초점 맞추고 또 저기에 초점 맞추고 그러면 최소한 3편, 4편, 5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기술한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죄라는 것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본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사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가인의 죄는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 하나님의 처사를 보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가인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를 때 시큰둥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가인처럼 분을 내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시고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을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손수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군에 들어올 때는 아무데로나 들어올 수 없다.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라고 하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난다면 그저 성소로 직행할 수 없다. 번제단을 거쳐갖고 너의 속죄를 받으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갖고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도 같은 외통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이게 무엇인가? 가장 큰 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의 눈이 어두운 대중들은 하나님 진리를 모르기에 그걸 보면서 옆에서 칭찬합니다. 김 집사님 대단하다, 이 집사님 대단하다, 박 집사님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셔서 잘 압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내가 세 장 빽빽하게 답을 썼어도 주인이 교수가 물어본 거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쭉 보고 빵점. 빵점. 뭐 동정 점수 한 30점이라도 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빵점입니다. 그 채점하는 게 무진장 쉬워요. 앞에 쭉 보고 원하는 소리가 없으면은 빵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 왜 안 되냐고 반항하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가 그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난 것 같고 소산을 드렸는데 이거 왜 안 받으셔?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반항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게임의 룰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단순해요. 아벨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스터번해갖고 완악하고 완고해갖고 하나님의 인내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분을 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자녀를 키우는데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학교 교사가 돼서 학생이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돼서 밑에 있는 직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뱀, 딴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 문턱에 딱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턱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받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것 딴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 이거 불만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고침을 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밖에 나가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행하면 사단이 내 문 앞에 쭈그리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죽치고 앉아 있어봐야 쫄쫄 굶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와의 전쟁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도 분명하게 얘기하듯이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야 죄야 좀 물러가라. 그래갖고 죄가 물러갔다면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서 죄가 물러갔다면 우리 죄 가운데 스트럭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투의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잡아먹든지 네가 나를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인에게 가장 눈에 가시는 누군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동생, 바로 옆에 있는 동생이 가장 큰 가시예요. 물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하나님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은 너희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너희 이전에 물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 오늘 말씀으로부터 제일 중요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은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에 얼룩진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얘기. 내가 흘리게 한 그 피, 그것 때문에 얼룩진 땅 호소한다. 사실 우리 주위를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흘린 수많은 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죄된 삶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기에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파손된 환경들, 우리 모두의 탐욕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 우리 다 죽인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자연들 다 파손시킨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력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기억력 속에 우리의 죄가 다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들,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 돌보지 않은 기록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 피자 시켜 먹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돌아다니고 한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의 텍스 리턴 서류가 이걸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브라우징한 히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친척들 사진 볼 때마다 우리가 방치해서 죽은 친척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방치한 그 친척들 얼굴, 그들이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것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어쩌다가 한번 만날 때마다 그들이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눈 감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교회 가서 내 기분에 오늘 예배가 정말 익사이팅 했느냐 따집니다. 그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들어야 하는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의 잘못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 사실은 원인 제공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값싸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혹독합니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기록한 직후에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들의 첫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들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확인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형제간인데도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 형들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들 간의 동족 상잔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 간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형제를 쳐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쳐 죽이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해관계가 불거져 나오면은 이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죽입니다. 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명예와 현애가 어렸을 때 먹는 것을 놓고 서로에게 독소를 퍼부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먹는 걸 놓고 둘이 있는 대로 인상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뜨여서 주위에 있는 서너 살짜리 애들을 봤더니 막대기를 서로 휘두르면서 노는데 엄청나게 무식하게 죽일 듯이 싸우면서 노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 크게 다치지 않고 삽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몰래 살펴보세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어른 형제들이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더 악합니다. 어느 두 대형교회 목사 형제가 교단 감독 위치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깡패까지 동원해갖고 엄청난 금력을 동원해갖고 싸우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주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레슨이 있고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다른 레슨이 있는데 큰 레슨은 죄는 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거 기분 나빠하는 것, 이게 죄다. 그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여기 예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의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꼭 육신의 생명을 취해야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 증오, 복수심, 이것 또한 살인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면 너희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의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듯이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칼만 주어지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분노하는 것만 사람 죽이는 것 아니고 남을 비방 중상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누구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그의 명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법, 더 높은 상위법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자매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은 없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싫고 구역예배 가는 것이 싫은 분은 없습니까? 예전에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교수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 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는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를 그렇게도 미워했어요. 미워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한 분은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국립대학 교수고 어떤 한 분은 그 충청도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인데 그 두 번째 대학은 첫 번째 대학만큼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그거를 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오래 믿었지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누구를 보면 괴로운 분 없습니까? 매일 성경 보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지친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질책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 안의 식구들 사랑해야 되는 건 물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똑똑하다면 이유 여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 돼.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찔림이 돼야 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돼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처럼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방랑하는 삶을 살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육신의 삶이 편치 못하고 마음의 평강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리 딴 거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풍성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 이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천치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천치바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그 예화에서 어린 나이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받아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웃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된 삶, 풍성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두 가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나를 어떤 지경으로 몰고 가시고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고 나를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고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실축하지 않고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Yes, Lord.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감정이 들 때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잘 다스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기쁜 제사로 받으시는 삶, 그러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거꾸로 알고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남의 것을 탐낸 죄,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 우리 평생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온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삶을 잘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주일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기이한 진리인지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